대남 공작원 김현희의 고백.
나는 김정일의 친필 지시로 1988년 남조선에서 열리는 서울 올림픽을 파괴할 때 대한 공작 임무를 받고 100여 명의 남조선 노동자들이 탔던 비행기를 공중에서 폭파시켰다.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었던 내가 어떻게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는가. 조국을 위해 한 목숨 바친다는 명분 아래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수기는 이루지 못한 내 꿈과 나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게 속죄의 죄물로 바치는 눈물의 기록이다. 눈물의 고백 50번째. 자유스러운 꾸바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의 나에 대한 가정교육은 누구보다도 엄격했다. 어머니는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모으며 귀여움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점이 오히려 나의 장래를 망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던 모양이었다. 일부러 아주 어린 나에게 속옷이라든가 양말 같은 간단한 빨래는 내가 직접 하도록 시켰고 뭐든지 어머니를 거들도록 가르쳤다.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할 때는 위층에 있는 가스 스위치를 켜는 일, 팔을 다듬는 일 등 자그마한 일들은 모두 내게 맡겼다. 잔 심부름과 집안 청소, 그리고 4살 아래인 남동생 현수를 돌보는 일은 당연한 내 차지였다. 집에서는 절대로 꾸바 말을 쓰지 말아라. 어머니는 내가 외국 생활에서 조선 말을 소홀히 할까봐 밖에서 배워온 꾸바 말을 집안에서 절대로 쓰지 못하도록 통제했고 틈틈이 우리말과 글을 열성적으로 가르쳤다. 어머니의 그러한 교육 방침은 내가 커나갈수록 더 철두철미하여 여자가 갖추어야 할 교양과 행동에 대한 한치의 소홀함도 있을 수 없었다. 5년간의 꾸바 생활은 꿈같이 지나갔다. 그곳에서 나는 현옥이와 현수, 두 동생을 얻었다. 아버지는 소환되어 귀국하기로 결정이 났지만 잔무 처리 때문에 6개월 정도 그곳에 더 남아 있어야 했고 어머니와 나를 포함한 아이들 3명만 먼저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1966년도 여름, 어머니는 꾸바를 떠나기 직전에 나를 미용원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파마해 주었다.
돌아가면 파마하기도 참 어려울 거야.
어머니의 마음은 마지막 자유의 표시로 그곳으로라도 나에게 흔적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 같았다. 단발머리를 곱슬곱슬하게 파마한 내 모습은 내가 보기에도 애 어른처럼 숙성해 보였다. 이렇듯 나의 어린 시절의 시작은 어디에도 하자가 없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죄인이니 살인자니 자백이니 하는 욕된 언어들을 감수해야 하는 위치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굳이 그 근본 원인을 찾자면 내가 불행하게도 북에서 태어났다는 점일 것이다. 만약 남조선에서 태어났다면 남조선을 이해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을 테고 남조선 비행기를 제낄 임무도 맡겨지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조사실에 놓인 텔레비에서는 광고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 가격을 높게 준다는 등 추가로 선물을 준다는 둥 떠들고 있었다. 나는 텔레비를 보면서 본 프로그램보다는 선전 광고를 더 재미있고 관심있게 보았다. 선전하는 상품들이 모두 나에게는 신기하고 생소한 것들 뿐이었다. 채널을 돌리는 곳마다 징글벨이 흘러나왔다. 텔레비를 보고픈 마음도 없어 일찍 자리에 누웠는데 웬일인지 자꾸 눈물이 흘렀다. 꾸바 생활을 회상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가득 차올라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언제나 만날지 기약도 없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생각하며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는 이곳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았다.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외로웠다. 마음 놓고 내일을 설계하는 수사관들 속에서 나는 한없이 커다란 고독감을 느꼈다. 나와는 다르게 서울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미운 우리 새끼 마냥 서울 사람이 될 수 없는 나 자신이 한스러웠다.
옷 갈아입어. 우리 외출 나가지.
갑작스레 수사관이 외출 지시를 내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부적인 수사로 돌입해 차근차근 사건 과정을 캐고 있던 상황에서 돌연히 외출 명령이 떨어진 것에 대해 나는 수상쩍은 일이라고 판단했다.
어디를 가는데요?
나는 겁먹은 표정을 감추려고 애를 썼다. 나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대남공작원 김현희의 고백, 랑독의 박수연이었습니다.